I'll be speaking on cultural apologetics.
문화 변증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pologetics is simply the word for defending the faith that Paul uses, the Apostle Paul uses in the book of Acts.
Apologetics, 변증학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말입니다.
But it has the sense not just of defending our faith and protecting us, but of also giving a word back to challenge those who do not believe.
이 변증학은 우리의 믿음을 그냥 수호하고 방어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던져서 도전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We're living in a world with many different religions and philosophies.
저희들은 많은 종교와 철학들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Where we have to always be thinking of new ways to speak about Jesus Christ to those who don't believe.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I will start with a story that happened to me, but that has always functioned in my mind as a bad dream ever since.
제 인생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겠는데 참 이 일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한 그런 꿈에도 나타날까봐 끔찍한 일입니다.
I was at a university in America with some other Christians speaking to a group of people who were not Christians.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어떤 그 믿는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전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A friend next to me who was a Christian said to the woman sitting next to him, I want to tell you what the Bible says about sin.
그 남자가 옆에 있는 여자에게 전도를 하면서 성경에서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당신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nd he read the 53rd chapter of Isaiah to her.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사야 53장을 읽어 주었습니다.
And then he explained it.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And then he asked her, "What do you think of that?"
그러고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But then she pointed to his Bible and she said, "Why is it that your Bible has silver edges to the pages rather than gold edges to the pages? Most people have gold edges to the pages of their Bibles."
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에 보통 사람들은 이 금박이가 되어 있는데 당신 성경에는 왜 은박이로 되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And that has ever since made me realize that so many of the times we as Christians speak what is familiar to us, it is never even heard by those who are not Christians.
그래서 그 경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게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So we are like two ships passing in a dark night, never seeing each other.
그래서 두 배가 깜깜한 밤에 서로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I'd like to begin with the theological background to this problem. How do we understand unbelief?
그래서 처음에 이 신학적인 배경을 그래서 이런 그 불신의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begin with the original sin in the beginning of Genesis.
창세기의 원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 very important verse is the promise that Satan makes to Adam and Eve, or to Eve, that when you take the fruit and eat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예, 사탄이 그 하와에게 처음 말한 것은 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He promised that if you follow me and disobey God, you can then be a determiner of evil, of good and evil, the architect of good and evil. You can be in control over good and evil.
예, 사탄이 말한 그 의미는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은 네가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You can be the final judge of right and wrong.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The temptation was a promise to be able to be independent of God, like rival gods ourselves.
그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경쟁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So this first sin was not like just breaking a rule.
그래서 처음 일어난 그 죄라는 것은 어떤 한 법을 어기는 그런 죄는 아니었습니다.
It was not like a child breaking some of his parents' rules.
마치 어린애가 부모의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It was much more like a child deciding, I don't want these parents, I reject these parents, I demand to have new parents that let me do what I want.
처음 하와와 아담과 지은 그 처음 죄는 마치 어린애가 자기의 부모를 싫다고 자기는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마음대로 하겠다고 나가는 그런 격이 됩니다.
So the core of sin is not so much like breaking a rule, like breaking the speed limit on the road, but it's more a betrayal and a violation of a deep personal relationship.
예,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다든가 또는 교통 규칙을 어긴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아주 깊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것입니다.
This is why people are so often threatened or hostile to the true God.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만 들으면은 적대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If you had rejected your true parents, but your true parents were always there, you would feel very threatened by them.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거역하고 집을 나갔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아직 생존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곁에 있으면은요 항상 여러분은 위협을 느끼고 살 것입니다.
Also, if we are trying to be like God in the world, there's a lot of evidence that we are not like God.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같이 이 세상에서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가 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Our plans are often ruined. We have accidents, sickness, and finally death.
우리는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 우리의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죽어버린 인생입니다.
We are limited on all sides.
저는 모든 방면에서 제한된 인간입니다.
But people do not want to accept that. They don't want to admit that they are dependent on God and also need God's forgiveness.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But God has not left himself without any witness. He's shown himself to us first in the Bible and then in his revelation in nature.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관해서 증거 없이 그렇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 자신이 증거를 남겨놨고 또 자연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증거를 많이 남겨놨습니다.
The Apostle Paul says in the first chapter of Romans that the invisible things of God have been shown to us in the visible world.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이런 자연계에서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But in that same passage, he says that we take that knowledge, that revelation of God in the visible world, and we twist it so that it doesn't need to speak to us about the true God or our true parents.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연계를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자연계를 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그 자연을 이해하는 것을 왜곡을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Because we are sinners do not want to admit either our dependence on God or our need for his forgiveness.
저희들은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역하면서 삽니다.
So we make idols which are substitute or counterfeit gods.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They enable us to make some sense out of life and yet not turn to the true God.
우리 인생을 이해 못하고 살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기는 싫습니다.
How then do we challenge these idols? How do we help people to realize that idols are false and that God himself is true?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이게 거짓이고 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I'll start by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truth and plausibility.
저는 처음으로 진리라는 것과 그리고 가능성, 그럴듯하다 하는 것을 구별을 하겠습니다.
This is very obvious, but yet it's very difficult if we miss it.
이 구분은, 이 두 가지 단어의 구분은 우리가 알듯 하면서도 또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Truth is what is true and corresponds to what is real.
진리라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On the other hand, plausibility is what is believable or credible by any particular person.
그러나 plausibility, 그럴듯하다, 가능성이다, 그럴듯하다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떤 것을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The two are really not the same.
두 가지는 같지 않습니다.
What is true is not necessarily plausible or believable by you or me.
진리라고 해서 여러분이나 내가 꼭 믿을만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Perhaps when we hear the truth, it sounds too foreign and strange to us. Perhaps it contradicts something that we already think we know.
진리를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너무 멀고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what is plausible to us is not necessarily true.
그러나 우리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Many things can seem to be true to you for all sorts of different reasons, but maybe they're not true at all.
많은 것들이, 많은 사물들이 여러분에게 진리라고 보일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진리는 아닙니다.
Most of us can remember things that we have believed very strongly that we now no longer believe.
여러분 경험에 의해서 과거에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그게 진리가 아니었 이미 이 지금은 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Now the job that we have as Christians is to make Christ plausible by speaking and living what is true.
저희가 할 일은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말하고 삶으로 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This is always going to be hard because people are sinners. That means they do not find the truth of God to be plausible. We seem to be born not finding it that way.
저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그런 진리를 들었을 때에 그걸 진리로 듣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So let me say our task again is to make Christ plausible by speaking and living what is true.
다시 한번 반복하겠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진리를 저희가 말로 그리고 생활로 표시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이거 믿을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Many Christians can say what is true, but make no effort to make that truth plausible to the people they're listening to.
많은 기독교인이 그 진리를 말하지만은 그 진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럴듯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생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For example, I could stand in any street in Busan and read my Bible through an electric bullhorn, and I could be telling the truth.
저희가 만약에 부산의 거리에 나가서 성경 말씀으로 외치면서 마이크로 외치면서 전도를 할 수는 있죠.
But I would be making no effort to make that truth plausible.
그러나 그 진리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이거 믿을만하다 라고 맴들어주지는 않습니다.
If Busan is anything like where I come from in America, just shouting the Bible through a bullhorn would make it very implausible because people would think that I'm crazy.
미국 여기는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데서 만약에 내가 나가서 성경 말씀을 외치고 전도한다면은 듣는 사람들이 뭐 그럴듯하다 그래서 와서 믿기는커녕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So that is stating the truth with no attention to plausibility.
그래서 그런 그 행동은 진리를 말은 하긴 하지만은 그 믿을만하게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But we could do the opposite thing as well to try to make Christ plausible to people without really telling the truth.
그러나 그 반대로 또 오류를 또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해주지 않으면서 그저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는 때가 있죠.
Sometimes Christians will try and convince non-Christians to believe in Christ by all sorts of exaggerations.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전도할 때 믿게 하기 위해서 과장한 걸 말들을 많이 합니다.
They can say, "Ever since I believed in Christ, all my prayers are answered. Ever since I believed in Christ, I always feel peace of mind. I never feel discouraged."
예로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참 내 마음이 항상 편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항상 응답해줬다. 이런 거짓말을 하죠.
I think this is trying to be plausible, trying to make Christ plausible without, but at the same time telling lies.
예, 그런 이런 것들은 이런 행동은 믿게끔 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Okay, let's think of how do we actually challenge people to believe in Christ.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을 하겠는가?
If someone should ever tell you that there are 3, 5, or 10 easy steps, do not believe them. Do not trust them.
만약 누가 와서 당신에게 요 다섯 가지 방법으로 혹은 요 열 가지 그 스텝 바이 스텝 방법으로 전도하면은 된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십시오.
It can be no simple technique.
전도하는데 아주 단순한 테크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You'll notice if you read the New Testament, there is no one way of talking to those who are not Christians.
신약을 보면은 그 전도한 방법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항상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You'll notice also that the apostles and Jesus himself in the New Testament are very free to allow dialogue or two-way communication, never just proclaiming the truth alone.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에 항상 쌍방으로 대화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봅니다.
You'll find that there's never one single argument for the truth of Christ.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논쟁을 하는데 꼭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This is simply because people are very different and what will make Christ plausible to one person will not make Christ plausible to another.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그럴듯한 그런 방법이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I put a diagram up here which maybe a few of you can read. Probably most of you are too far away to read.
예, 여기 그 OHP에 비춰진 그림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But it's on the right end this is a diagram of a funnel and at the right end are people who are ready to receive Christ.
오른쪽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For example, someone who's at the right end that I said is ready would be like the jailer from Philippi who after the earthquake fell down at Paul's feet and said, "What can I do to be saved?"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빌립보 간수가 지진이 막 일어났을 때 무서워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라고 해서 구원받는 그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He didn't offer any argument and Paul knew that he didn't need to be argued into the kingdom of God. He already believed it.
사도 바울은 그때에 이 간수에게 그냥 그 사람이 믿는 것으로 간주하고 논쟁을 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What Paul told him was something shorter and simpler than the 4 spiritual laws of Campus Crusade.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은 CCC에서 주는 사형리 같은 그런 것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대답했습니다.
He simply said,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shall be saved."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Then we have the rest of the funnel here. If everyone was where the Philippian jailer is, we would have no problems.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 간수같이 마음이 준비됐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겠죠.
There's another group of people who I've called those who are open.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소위 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That means they are open to hear and to understand the evidence that there is for Jesus being the Lord.
아, 예수님이 예, 주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증거를 듣기를 원하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You see many people in this category in the New Testament.
아, 신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범죄에 속했습니다.
Some people who hear Jesus speak, Jesus or Paul speak from the Old Testament, showing that he is the Messiah, believe those arguments and come to believe that he is the Messiah.
예,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인용하면서 바로 이 예수가 당신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 woman at the well in John chapter 4, the Samaritan woman, said, He told me all I ever did, and He is the Messiah.
예,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예수가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가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냈다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믿었던 경우입니다.
Some people saw Jesus' miracles. And then believed that he really was the Son of God.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아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믿은 경우가 있습니다.
Others saw the resurrection, saw the raised Christ on Easter Sunday, and came to believe that he was the Son of God.
네, 어떤 사람은 부활절 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믿은 사람도 있죠.
Find the people from the city of Berea in the book of Acts, who when they heard Paul preach, they went back. And they looked in their Bibles and they searched the scriptures to see if he was right. And they concluded that he was right.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가가지고는 자기들이 그 성경을 막 이렇게 찾아보고서는 아 이게 참말 말이 맞구나. 그러고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And so we find people in this category today. If we give them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 or evidence for the New Testament being true as history, they sometimes believe.
예,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를 제시하거나 또는 이 신약이 정말로 참말이라고 우리가 잘 설명을 할 때 이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They are open enough to God so that when they hear the evidence, they believe.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열려 있어서 그 증거를 들을 때 듣고서 이해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But then there's another category, moving up toward the larger area of the funnel.
그래서
closed.
예, 더 왼쪽으로 한 번 더 가보면은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se are people who hear exactly the same arguments, which are true, but they find them to be implausible.
예,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서도 이게 도저히 나하고 상관이 있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They can sometimes scorn the same arguments.
그들은 이런 그 논쟁을 듣고서 또 자기들도 좋은 논쟁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Think of the response of Pilate to Jesus. When Jesus said he was the truth, Pilate said, "What is truth?"
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할 때에 빌라도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반문했죠.
It even says that some people who saw the resurrected Christ still did not believe.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 있죠.
One of the strongest examples is the raising of Lazarus.
아주 그런 제일 좋은 그 예는 나사로의 그 부활입니다.
Some people believed after Lazarus was raised from the dead.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보고 믿었죠.
But the high priests did not believe.
그러나 대제사장은 믿지 않았죠.
They decided we've got to kill Jesus and kill Lazarus also.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이자라고 그랬죠.
Think of what this means about evidence.
이런 것을 이런 예를 생각해 볼 때에 증거가 무엇인가, 증거가 참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의문하게 되죠.
When they got very, very strong evidence and seeing a man who'd been dead for 4 days rise again from the dead, that's very strong evidence. When they got strong evidence, they hated it all the more.
이런 아주 나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증거인데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고서도 믿기는커녕 오히려 더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Another time, Jesus spoke to, was speaking to Pharisees, and he asked them, "How can you possibly believe? Because you just want glory from each other."
예, 예수님이 또 한때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What he's saying here is that if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is being famous and respected and admired by other people, you will never come to believe.
그 뜻은 뭐냐면은 내가 참 내 이름을 내고 영광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We find many, many different kinds of arguments that are used by people who are closed to simply dismiss all the Christian arguments so that they are never heard.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마음이 다쳐진 사람에게 참 많은 아무리 그 좋은 증거를 대줘도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저 무시하고 믿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Some people will say, "I can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because miracles do not happen."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거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Other people, for example, in the New Age movement, might say, "Of course, miracles happen. Of course, Jesus was raised from the dead."
New Age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But lots of people are raised from the dead in Southern California.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남가주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So don't tell me that Jesus was God just because he rose from the de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서 살아났다고 해서 그게 뭐 장땅이냐? 살아난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I think you've heard yourself countless reasons used by those who are closed to just dismiss or throw away any Christian argument.
네, 전도를 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주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At least to people who are closed.
그 마음이 닫혀진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Rather, he would ask them very awkward questions. To point out that they have not understood their real problem.
그 대신 이런 마음은 닫힌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See, even though the gospel is free and it comes by grace, people will not accept it unless they know they need it.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그 은혜라고 반만에 우리가 주려고 해도 그걸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So if a medical doctor hangs up a sign in your town outside of his office and says and offers free surgery,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의사라고 그 가정한다면은 동네에다가 이 동네에 큰 길거리에 여러분 병원을 차려놓고 앞에 간판을 한번 이렇게 써보십시오. 여기 예, 무료로 지금 수술을 해줍니다. 그렇게 한번 간판을 붙여보라고.
Because it's surgery, people will not come to get it unless they think really know that they need it.
많은 사람들이 뭐 와서 줄 서서 이제 수술 받으려고 줄 서겠습니까? 공짜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필요할 때만 코가 아프면 코 수술 받으러, 뭐 귀가 아프면 귀 수술 받으러 필요한 사람만 모이지 공짜라고 해서 전부 줄 서서 수술 받겠습니까?
So for the Jewish people who believed they were good enough because of their obedience to the law to satisfy God, Jesus did not just tell them the gospel.
그래서 자기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영접할 그 구원해 주리라고 믿었던 그런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Simply because if you're good enough to satisfy God on your own, you do not need the gospel.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그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암만 말해줘서 듣지 못합니다.
So in fact, what he did is he attacked their confidence that they really had been obeying God at all.
그래서 그 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그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그 자신을 공격을 합니다. 자신감에 공격을 합니다.
It is the same with the preaching of the Apostle Paul.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Think of the amount of time that he spent talking about how it's hopeless to satisfy God by keeping the law.
예, 사도 바울은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참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죠.
I remember Francis Schaeffer often saying that if he got 1 hour to spend with the average person today, he would spend 55 minutes speaking negatively, trying to tear down the false beliefs they have, and only the last 5 minutes presenting the gospel positively.
예, 그래서 셰이퍼 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한 시간 동안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전도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는 55분 동안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잘못 생각을 하고 있나, 뭐 어떤 착각을 하고 살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분 동안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Okay, I've been speaking about bringing the gospel to the Jews in the New Testament time. Now I want to shift and talk about bringing the gospel to the Gentiles.
이때까지는 그 신약에 나오는 유대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는 이방인에 대한 그 전도를 말하겠습니다.
Same principles apply.
그러나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The apostles ask, what do these people know of God? What have they done with their knowledge?
예,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반복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나? 그리고 둘째로는 이 지식을 어떻게 하고 살았나? 라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about the Gentiles here is that they do not believe in the Scripture.
유대인과 다른 점은 이방인은 그 성경을 갖지 못했습니다.
You never see the Apostle Paul appealing to the Scripture with the Gentiles.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안 합니다.
I want to look at an example of the Apostle Paul when he goes to Lystra.
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하는 그 예를 들었습니다.
In that place, Paul and Barnabas healed a man, but then the people thought that because he had made a healing, that Paul himself was God.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을 고친 다음에 병을 고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놀랐죠.
So they started to make a sacrifice to Paul and Barnabas.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지내기 시작했죠.
Acts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18절,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로대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진사를 못하게 하느냐.
Here Paul is giving this talk to them to stop them from sacrificing to him.
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진사를 지내는 것을 지금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But it is not just stopping them from making this sacrifice. He makes a brilliant challenge to their whole belief system.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믿음을 도전을 합니다.
This is one of my favorite passages in the book of Acts because Paul obviously had no time to prepare a sermon.
제가 이 그 구절을 특별히 그 성경 중에서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경우에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이 그냥 말을 한 것입니다.
So he starts out saying, "Don't worship us because we are just like you. Look at us."
우리들 보십시오. 당신과 똑같은 우리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And then he says, he knows that in Lystra it's an agricultural community, and their main worship is the worship of fertility.
예, 그들은 이 사람들이 그 루스트라는 곳이 농경 농업을 하는 그런 농경 지대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농사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He knows that all they think they can know of God is the sun and the rain.
그들이 믿는 그 신이라는 것은 자연신, 태양이나 또는 그 비의 신밖에 모릅니다.
And the forces of nature that bring fertility.
그래서 이 자연계의 그 힘이 이 그 농사를 잘 지켜야 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갖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So he speaks to them about a creator God who gave and who created the sun and the rain.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태양과 그리고 비가 그들에게 축복을 갖다 주는데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And satisfies their hearts with gladness.
태양과 이 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He's telling them here about a God who's far greater or transcendent than their God because he created the sun and the rain.
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전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들이 그 믿었던 태양이나 또는 그 비 같은 그런 자연 그 신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자연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But also a God who is more close to us, more imminent to us, because He loves and cares for us personally.
동시에 그렇게 초월하신 하나님이지만은 또 우리와 가장 이렇게 가깝게 오셔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So in one motion, Paul both attacks their idols and proclaims who the true God is.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의 전략은 그들이 믿는 그 우상을 공격을 하면서 참신을 전해줍니다.
Paul then went on to Athens, which was the great city of the university center, the great academic center of the Western world then.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아주 그 학문의 중심지였던 아테네로 이제 옮겨갑니다.
After a few days wandering around the town and looking at it and talking to people, the philosophers ask him to address them.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지리를 좀 이렇게 구경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철학자들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청합니다.
Let's read Acts 17, 22 to 34.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반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Paul here begins. Notice again that he is not starting from the Bible. He does not quote the Bible to them. But he begins from something within their culture.
네, 사도 바울의 여기 전도 방법은 성경에서 인용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있는 그 자연 환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He points out to them that they have an unknown God, but they still worship this unknown God.
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This was in a city that was renowned for demanding complete and exhaustive knowledge.
이 아데네라는 도시는 아시다시피 진리를 끝까지 탐구하는데 아주 그 분주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And then he goes on to attack their idols, their ideas of God, some of which are that they've shrunken God into some miniature form that they can control, and others that are ideas of God that are very abstract and far away.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로 자그맣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하나의 추상적인 이런 그 사상으로 변하게 만든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Again, he attacks their idols and proclaims the true God.
여기서 우상을 공격을 하고 참된 신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Okay, where does this leave us now in our world of many different religions?
많은 그 다른 종교가 있는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 그러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We in America and in Europe have for hundreds of years been able to live within what has been called Christendom.
저희 구라파와 미국에서는 수백 년 동안 소위 기독교 권이라고 하는 데서 살아왔습니다.
But this is no more.
그러나 이미 기독교 권이 아닙니다.
They used to enjoy a Christian monopoly or a pro-Christian bias, but this is no longer true.
우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만이 승하는 그런 곳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I think the change that has happened is similar to the change that Paul had to deal with when he went out from a synagogue into the street of a Gentile city.
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변화된 그 시대는 마치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그리고 길에 나가서 그 다른 문화를 접하는 이런 것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When he was inside the synagogue, he could reason and argue from the Bible.
회당에서 전도할 때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논쟁을 벌였죠.
But the minute he went out the front door of the synagogue into the street of a Gentile city, all the rules changed.
그러나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길거리로 나갈 때에는 그 방법이 변했습니다.
He would have to find some point of contact in the experience and culture of the non-Christians.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이방인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알고 연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I think today what we face is very much like what Paul faced in the Gentile world.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당면한 그런 환경과 비슷합니다.
I'm not proposing some brand new way of approaching people in the 20th century.
저는 지금 20세기에 사는 우리들로서 아주 새로운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But rather we get back to exactly what happens in the scripture itself when the apostles are dealing with a diversity of religions as we do today.
저는 단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이 그 당시 문화권에서 살면서 어떻게 했는가를 연구하고 그 원칙을 따라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Because of what we see in the book of Acts, you must say that it is not biblical to always start with the Bible.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저희가 전도할 때 항상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꼭 성경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Now, I don't think there's any one universal argument that is meant to be going to convince everybody.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에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주적으로 우리가 어떤 원칙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People are too different from each other.
두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We certainly need to know our Bibles better.
저희가 성경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We certainly need also to pray more.
그리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But we need to also struggle to understand how people think.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정력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Why do they believe what they do?
그들이 하고 살고 있는 그 자기네 그 인생에 대한 확신이 왜 이렇게 생겼나라는 것.
I have taught a number of times a seminary course in apologetics.
제가 신학교에서 변증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And the paper that I assigned in that course is to take some significant non-Christian thinker.
제가 그 에세이 문제를 내주는데 문제가 제목이 뭐냐면은 중요한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 그의 중요한 그 사상가 이름을 대라라고 말합니다.
And the assignment is in three parts. right, what does this person believe first?
이 사상가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그에게 도전을 할 것인가?
What I've discovered is for most seminary students, they do not like to do the second part.
Which is?
Which is, why is it plausible to the non-Christian?
제가 발견한 것은 신학생들의 대부분이 그 둘째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나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숙제를 하기 싫어하는 많은 학생들을 제가 봤습니다.
So they're happy to say what the non-Christian believes and then give their Christian critique of it.
예, 그들이 하기 좋아하는 것은 첫째 문제와 셋째 문제.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답을 줄 것인가. 이것만을 하길 좋아합니다.
But they do not want to take the trouble to see or to investigate what the world looks like from behind the eyes of the non-Christian.
예,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그 입장에서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을 사상을 연구해 보는 것 이거 참 싫어합니다 학생들이.
If you want to find out why something is plausible to someone, you really have to get into their understanding. You have to see what life feels like in their shoes.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을 어떤 사상을 믿는다면은 그 왜 이 사상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는 좋게 보일까? 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파고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My experience is that even seminary students are afraid of doing this.
제 경험에 의하면 신학생들도 이런 둘째 작업을 하기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It is dangerous to try to see the world from a non-Christian's perspective.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견지에서 이런 것 사상들을 본다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And yet, unless we do that, our critique may satisfy us, but it does nothing to challenge the non-Christian.
우리가 그 둘째 번의 그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주는 답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만족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Jesus, when he talked to people, could see into their hearts and know what they believe.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를 알았습니다.
We can't do that.
저희는 모르죠.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볼 수 없죠.
So what we can do is spend a long time listening, talking, and asking them questions.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들이 말할 때에 우리가 경청해서 조심해서 듣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질문을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We can read their books and try to understand. What is important to them and why?
그리고 그들이 쓰고 그들이 그 많이 읽는 그런 책들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왜 그들에게 이런 그 사상, 이런 믿음이 그게 매력적일까라는 것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Otherwise, non-Christian people will conclude that we simply have not understood them, and they will be right.
예, 그런 작업이 없다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자기네가 가지고 오고 자기네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말에는 그들도 관심을 안 가는 거죠.
We need to ask ourselves, what do these people know of God? And what have they done with what they know of God?
예, 아까 두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이 무엇인가? 그다음 둘째 질문으로서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나? 그 사람들이
Is God putting pressure on some area of their lives?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어떤 그 허약점을 취약점을 지금 누르고 있지 않은가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Is there some part of their lives that is where their idea of who they are and what they believe does not match the real world?
예. 그들이 그 생각하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또 주위에 있는 자연, 이 현실을 이해하는 것들이 그들의 생활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점이 있는가, 일관성이 없는 그런 점을 발견해낸다는 얘기입니다.
For example, today many people would say there are no absolutes. There's no absolute right and wrong.
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요새 절대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죠.
Yet they can be morally outraged at injustice.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불의를 보면은 막 화를 낸다고요?
I find that many people who say there are no moral absolutes, you begin to hear their moral absolutes when you listen to them complaining.
예. 도덕적인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예, 자기한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할 때에는 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도덕적인 절대성을 우리가 꽤 들어볼 수 있는 거죠.
We have to ask these people, well, where do these absolutes come from? You say you don't believe them, and yet you complain as if other people have violated some norms, some great high principles.
예, 그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고 참 저 절대적인 도덕이 도덕이라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자기에 관해서만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인 것 같이 불평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죠.
I think there are many different areas of life where those who are not Christians are in tension with the world that is really there. Many areas of life where those who are not Christians are in tension or in out of focus with the world that is really there.
Yeah, in tension. Yeah, in tension. Yeah, right. Okay. No,
schisma.
Yeah. Right, in tension. Right. Yes. 아,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아, 그리고 자기의 생활이 이, 그 긴장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So what I've been describing is what I call cultural apologetics.
아, 제가 지금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 문화적인 문화 변증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I think biblical apologetics is cultural apologetics.
성경에서 하는 변증학이 문화 변증학이라고 믿습니다.
It means apologetics that's sensitive to the culture of the people we are talking to.
예, 저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사는 그 문화에 우리가 감수성 있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그 변증학입니다.
The biblical preachers make their with many people make their first contact of discussion through some aspect of the non-Christian's culture.
예,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할 때 그 사람이 사는 그런 그 문화 환경에서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됩니다.
Today it may be through some area of concern in the non-Christian's life.
요새 예를 들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관심 같은 거 그런 관심을 그런 이슈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It may have to do with the arts or the family. Or politics or education.
예술이나 또는 정치나 또는 가정이나 또는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The question is with those who are closed, how do we question or undermine their confidence in their in the presuppositions beneath their arguments?
예, 그래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전제를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고 파괴할 수가 있는가?
You may need to start from some area of their everyday lives that's familiar to them.
예, 그들이 그 매일매일 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공격할 수 있는 허약점이라고 할까? 그런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In the example of Lystra that we read, Paul makes contact with them first in their economic understanding, because they're it's an agricultural community who worships the sun and the rain.
루스트라에서 전도한 사도 바울이 한 것을 보면은 그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농업 그 농사짓는 곳이기 때문에 그 농업에 대해서 농업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When he's at Athens, which is an academic community, he starts. He engages them in the question of knowledge and ignorance.
그 학문의 중심지인 아테네에서는 지식과 그리고 무식에 대해서 터치하면서 말하죠.
Later on in the book of Acts, in chapter 24, he talks to Felix.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빌릭스에게 또 말을 합니다.
And Felix, who's a ruler or a politician, Paul starts talking to him about justice.
아, 이런
control,
예. 예. 정치가에게는 앞으로 올 나라의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In other words, he contacts him in his area of concern.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에 관해서 말을 시작하면서 컨택을 합니다.
The apostles do not have one argument.
사도는 한 가지 그 꼭 방법 논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They have hundreds of combinations of arguments.
네, 이런 많은 그 논쟁들을 여러 가지로 서로 묶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Because people are so different from each other, what makes the gospel plausible to one person will not be so to another.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쓴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단 그런 경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And you see what they do is to have a great deal of two-way communication, or argument, or dialogue. They let people talk back to them.
예, 그래서 그들의 그 전도 방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쌍방으로 대화를 해서 그들이 나에게 질문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방 쌍방 그 대화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They allow themselves to be argued with.
그래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도전해서 논쟁을 벌일 수 있도록 내가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Okay, I have not given you a group of quick answers.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그 기술을 아주 쉬운 그런 그 기술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I do not think there are any quick answers.
그렇게 쉬운 그런 대답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Except those that will finally disappoint you in the end.
그런 그 좋은 그 쉬운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은 실망할 것입니다.
I also think that the quick answers are not honoring to God or to the people that we will talk to.
그리고 이런 그 쉬운 테크닉 그런 방법을 쓴다면은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An important point I want to end with is the word about the spiritual battle.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If you can, 2 Corinthians 10, 3-5.
고린도 후서 10장 5절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Now he's making two points here.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First of all, it's a spiritual battle, and yet what Paul is talking about is ideas and the intellect.
여기서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상과 ideas,
intellect.
사상과 지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 first part of what he says is that we destroy arguments and every proud obstacle to the knowledge of God.
예,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지식을 우리가 대적해서 파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This is that we use the minds that God has given us to destroy the arguments in the minds of those who don't believe.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성을 사용해서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그 정서가 아니고 지성, mind. 지성을 사용해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 지성에 있는 그 모든 그 이론들을 논쟁들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The second part is that we're to make every thought captive to Jesus Christ.
그리고 둘째 번으로 모든 우리의 그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Now the dangerous thing for us today is that many Christians today believe that seriously engaging in non-Christian thinking is a terribly unspiritual thing to do.
예, 저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속세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만들어낸 그런 사상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동참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We must admit that it is dangerous, but we must do it anyway.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은 합니다. 하지만은 해야 될 작업입니다.
Because we must obey what God is telling us.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We've got to know and understand what non-Christians think enough to destroy their arguments in their own minds.
그래서 그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래서 그 파괴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파괴해야 되는 것입니다.
This is an enormous challenge.
이것은 참 큰 도전입니다.
But this is part of the spiritual battle.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일환입니다.
The danger is that we will see how big the task is and we will be overwhelmed.
또 하나의 위험은 야, 이거 참 이거 힘든 작업이다라고 생각해서 기권하는 것입니다.
And we will do nothing.
그리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But because this is a spiritual battle, it means God is fighting on our side.
그런데 격려가 되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거죠.
There's someone far greater at work within us and through us.
저희 안에서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저희보다 훨씬 권능하신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Our hope must never be in our own cleverness.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명석한 머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Our hope must be in the power of God's Holy Spirit to work in us.
저희의 소망은 하나님 능력이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마치겠는데 질문 하실 분은 하십시오. 질문하실 때 질문을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머리에서 지성인이니까 머리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잘 정리를 하셔서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손 드십시오.